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다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0절 끝에 보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때가 참에 아들을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낳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영생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에서 처음 들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썼노라. 이 편지 쓴 목적에 대해서 오늘 13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엄청난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말씀을 왜 자꾸 그것을 변질시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이단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눈과 귀를 빼앗겨서 거기서 떠나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2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떠난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왜 자꾸 그 들은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제대로 받은 그 복음을 이렇게 믿지 않냐고, 신뢰하지 않냐고, 자꾸 떠나느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단은 어느 때나 있습니다. 왜 이단이 존재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이렇게 온전히 서가지 못하고 자꾸 믿음이 흔들리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게 이단의 목적 아닙니까? 사탄이 하는 건 일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를 현혹합니다. 굉장히 어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현혹하기도 하고 교묘하게 하여튼 성도들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서 현혹하는데 그런 것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에 분명히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은 말씀에 확신하면 되는데 교회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말씀들이 어디 거기에서 들리네 하고 거기에 쏙 갔다가는 거기서는 진짜 듣도 보도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말을 안 하는 건데 거기서는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막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게 마치 별미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 그랬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성경은 캐논입니다.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그러니까 잣대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잣대입니다. 이 잣대, 우리 삶의 기준이 성경입니다. 어느 때나 어느 환경에서나 어느 시대든 할것 없이 이 성경은 그때그때 적절하게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한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요동치는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그 성도들이 처음 배운 진리를 붙잡고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해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그런다면 이 편지 쓴 목적, 성경의 기록 목적이 그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바른 진리를 가지고 설수 있도록 위해서 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우리 자녀들이 물론 성공하고 잘 되고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 앞에 말씀 뭐예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나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지만 가장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기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밀 까불어서 사는 이 사탄의 유혹에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이 미혹되어 넘어질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이 미혹되어 넘어질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종말 징조가 제 첫 번째가 뭐냐면 미혹한 자가 일어나서 미혹한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종말 재림 징조를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가 미혹하는 자가 일어난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영지주의라는 이단, 뭐 수많은 거짓 이단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뿌리를 내리고 이와 같이 지금은 더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천지가요, 여기 한국에서 만약에 이제 지금은 뭐 선교지에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흔들고 선교지 성도들의 삶을 흔드는 이단은 희한하게 그렇게 독버스처럼 잘도 뻗어갑니다.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이단들이 그래서 신흥 이단들이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록된 이 말씀들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전도서 12장 말씀하는 것처럼 잘 박힌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비에 새겨서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그대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할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든지 주야로 이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 형통하게 하시겠다. 이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든든하게 서가고 우리 자녀들이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물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바른 해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면 이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잠깐 오만대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말씀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표대 대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말씀, 그래서 신앙 전수가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또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자 성도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바로 이와 같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요한일서 3장 그 앞에 21절 22절 보십시오. 한 장만 이렇게 앞쪽으로 넘기면 3장 21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에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고 회개하면 그 모든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 구한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막힌담을 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길을 기울여 주십니다. 근데 죄는요, 우리 기도를 막히게 만들어요. 미움은, 시기 질투 미움은 우리 기도를 이렇게 막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사랑으로 열고, 그 다음에 회개로 열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은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마땅히 그렇게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 늘 말씀드려도 그냥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녀들의 형통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물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되지. 그냥 무조건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그것은 어느 종교에서나 다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건 기독교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불교 뭐 어디 하여튼 하다못해 정화수도 놓고 삼신에게 구하는 그 할머니 기도도 그렇게 구합니다. 건강을 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구하죠. 그런데 우리 기도가 다른 것은 왜 건강을 구합니까? 하나님 영광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정말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세요. 그리고 물질도 잠언 3장에 아굴이 기도했던 것처럼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기도 하지 마옵소서. 부하여서 혹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물질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무조건 물질 달라고 기도하면 그 물질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연결될 때 진짜 이것이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들이 잘 돼서 무엇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그냥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취직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이 또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 나라 섬기는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고 영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요셉과 다니엘처럼 정말 이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내 뜻, 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16절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뭡니까? 성령 해방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 예수 그리스도 해방죄, 회개하지 않는 죄, 뭐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죄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성령 해방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거나 아니면 해방한다거나 아니면 회개하지 않는 죄, 예수님을 신하지 않는 거, 이것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부지불식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짓는 경우도 있고 연약해서 짓는 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죄들은 얼마든지 구하고 응답받아서 사함받을 수 있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뭐 성육신을 부인하며 구원의 토대를 허무는 적그리스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로 성도를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잠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모의 기도가 필요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필요하고 옆에 있는 지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인하여서 어거스틴이 돌아와 위대한 신학자가 됐던 것처럼 그때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잠시 방황하고 떠났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거든 주님 돌아올 수 있도록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이 보면 뭐 지체를 향한 이 기도는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을 지적하는데 뭐 우리가 빠르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더 민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어떤 넘어짐을 보고 아이고 하고 그냥 지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넘어짐을 보고 기도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넘어졌다 그러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하고 이렇게 정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욥기에 나타나는 욥의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아니 다른 친구들보다 그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데서요 3일길 넘는 길을 와가지고 몇날 며칠을 욥과 함께 자고 지내면서 위로한답시고 계속 정죄를 했지 않습니까? 정죄하고 비탄하고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과응보식으로 너 그런 죄를 그런 벌을 받았지 하고 이렇게 계속 그런 정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욥의 그 욥과 함께 울면서 함께 기도하니까 빨리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네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한번 네가 회개해야 돼. 막 이 회개해야 돼 말은 맞지만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해야 될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시고 자꾸 네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을 했는데 회개해야 돼 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데 더 마음이 빨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자, 이렇게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범죄하지 않는다? 이거 정 말이 맞지 않죠. 아니 우리가 늘 죄를 범하고 사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닌가?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삼 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용서받을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9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지켜주시니까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있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가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그 베드로를 유혹하고 제자들을 유혹하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밀가부르듯 하는 이 사탄의 요구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막 가버리기도 하고 막 나는 저 사람 몰라 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가버렸던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 줬기 때문에 다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는 예수님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물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였고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넘어졌던 베드로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그와 같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 연약한 지체들을 굳게 세울 수 있는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가 그런 시험에 빠져봤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넘어져 봤기 때문에 넘어진 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세움 받은 것도 여러분과 같이 넘어진 자녀들, 넘어진 그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그 경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또한 그 넘어진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된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도록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잠시 방황한다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탄절 지나서 초청잔치 지났지만 안 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뭐 떠나신 분들 아니면 넘어지신 분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녀들을 지켜 우상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은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이 우상이라 또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탐심이 우상이라. 그러니까 우리 욕심 가지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리 자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 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이 원하시는 것 외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된 것 외에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한 번씩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늘 예수로 충만한 그런 한 해를 보내고 또 예수로 충만한 새해를 맞이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